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개정으로 신약 190페이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세 번째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죠. 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자 이제 하나님의 큰 일, 그 진리 안에서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세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순장 모임 미리 하는데 어떤 분은 따뜻함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과의 구분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저는 실은 이렇게 세상의 나라에 실망하고 소망을 잃는 그 시점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게 뭐지? 하는 그 호기심 내지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해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 그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관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게 성령님으로 태어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내용의 전개 순서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또 이야기하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바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죠. 네, 43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난주 말씀은 그 기사와 표적, 예, 1차적인 의미를 좀 봤습니다. 예, 아픈 사람이 치유함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어떤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일도 기사 표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사는 표적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 내가 바라던 나의 꿈, 나의 왕국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령님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진리가 아닌 사람을 진리가 아닌 것을 어큐징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선포되는 진리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직장 취하고 이만한 성취를 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가 얘기하는 한 단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죠. 괴롭힙니다. 찌릅니다. 내가 행복의 길이라고 믿던 나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요.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근거들을 흔듭니다.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렇게 다 embracing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합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진리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가 좋아하는 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냥 너는 너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너가 if that please you, that's your truth.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 기독교 진리만큼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즐겁게 한다면 그것이 너의 진리라고 말하는 생각이야말로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이요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임을 폭로하여.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Self-centered heart, 자기 중심성,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발견되죠. 2장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지금 마음이 불편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천하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파이어스한 유대인들이에요. 열심히 나름대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드리면서 성지 순례를 유대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 깨끗한 삶, 그런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괴로워하고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찔림이 은혜가 되어 구원의 문에 들어가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격렬히 저항합니다. 7장 54절이죠. 스데반이 진리를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혐오와 공격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They are enemies to each other. 적대 관계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숨기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진리는 진리를 순순히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59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싸움은 논리적으로 이기든지 힘으로 이기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리누르고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늘의 싸움을 하늘의 방법으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축구를 사랑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스데반은 칼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대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지만 진리는 우리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인을 미워하게도 저주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서로 원수되게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인 근거는 바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평생 경쟁하고 평생 싸우고 내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온 우리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삶이 그 진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생각하지 않게끔 할 정도의 강렬한 참 진리가 내 마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진리가 진리인 사람이라면 내가 죄수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의 나됨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결정적인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열매에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이면서 그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너희가 나에 속해 있는지 속해져 있지 않은지 참 포도나무 되어 있는 나에게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다. 따라해볼까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13절,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나니. 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례교인이에요.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나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나요? 아니에요. 빌립을 열심,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빌립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올인하고 있어요. 세례교인 되고 나서. 자, 정식 멤버가 되고 종교 생활도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을 보면서 그의 그리스도인이 된 동기를 알 수 있죠.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무언가요?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뭐예요? 네, 권능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더 큰 파워를 얻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구절에 보면 시몬은 마술을 퍼포밍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던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를 자처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의 신앙의 열심도, 성령을 구하는 목적도 더 큰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self-centered heart가 That's the essence of sin. Sin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더 많은 컨트롤, 더 많은 인플루언셜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시몬이 여전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방편으로 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몬과 다를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Self-centered heart, 그리고 influential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남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conscious, unconscious 그런 tendency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사람을 만들죠. 내 편을 만들죠. 내 영향력을 과시하죠. 그게 다 이런 근본에서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뭐 아이들 통해서도 봐요. 하니가 제가 뭘 못하게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쵸?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딱 편을 만들어요. 딱. 그러다가 한 1, 2분 있다가 엄마가 뭘 못하게 하면 딱 바뀝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해. 뭐 하는 거예요? 파워죠, 파워. 파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서 내 의지를 관철하는 시도는 그냥 우리 네이처 안에 있어요. 그냥 뭐 우리 그냥 평범한 얘기한 거야. 뭐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컨셔스하게 파워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교회라는 건물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의 사람 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 도에 너가 관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상관이 없어. 이 분깃하고 너와 관계가 없어. 이 분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inheritance. 이 유업이 너랑 관계가 없단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야. 구원과 상관없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세례받았고 신문적 세례받았고 충기적 열심히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이슈예요. 철저하게 마음의 이슈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퍼포밍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느냐는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요?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몰입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추시고 찌르시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회개는 그냥 과거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매일 묵상하자 그래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들추세요. 우리가 어긋나와 있다면 그것을 어큐징 하세요. 매일매일 회개,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참 진리에 거해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단추가 되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교회 멋진 건물 안에 있고 신앙 고백을 잘 따라하고 예배가 있고 종교 활동이 있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로 모였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모인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저는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할 정도로 사역을 드라이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경향성이, 저의 경향성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이 내 말에 휘둘리면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참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더 고집불통이 된단 말이에요. 참 진리 안에서 회개와 그로 인한 거룩한 성품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게 마땅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통한 진리의 바른 선포와 진실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은혜로운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은혜니까 다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찔림, 그로 인한 회개,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 죄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사람, 스테반과 같은 사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트랜스포밍하는 캐릭터예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생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모습을 보기 앞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이 선행에 우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막 찾아가지고 어떤 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이야 라고 찾아서 그거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믿음이 생기면 그 참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로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 이런 모습이, 이런 캐레고리가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선해요.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얼마나 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진리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과 열심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이름을 높입니까?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자,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 진리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만으로 채워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발런티어리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보스턴도 미국도 오고 학교도 들어가고 졸업도 했는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 이 부모를 만난 것도, 이런 상황도, 이런 교수님을 만난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99.9999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참진리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꽉 찬 때 우리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범준형제랑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범준형제가 범준형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아버지의 같은 식구로 보이니까 어떻게 이용하지가 아니죠. 어떻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까?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진리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그게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족이면 서로 경쟁이 아니라 약점을 덮어주는 은혜가 가득한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핍박하면서 교회건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봐주라는 거죠. 성령으로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기록하고 있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참 진리,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이죠. 이 시험을 은혜의 원리로 통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는 히브리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물을 먹은 유대인들이에요. 딱 안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미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1세와 2세가 한 교회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코리안인인 1세들과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문화가 익숙하고 미국 영어가 다 익숙한 크리스찬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문화의 차이로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인 차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로 치면 2세들이 차별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 선교비로는 우리는 항상 조금뿐이 안 오고 왜 1세들 주도로 다 되고 막 이런 컴플레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컴플레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차별했을까? 그런데 이민교회도 그렇거든요. 1세분들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세요. 핏땀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주도권이 1세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2세들은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불합리하고 그런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 가운데 unfair한 것이 있었는지 찾아내요. investigate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냥 덮어버리죠. 은혜로 덮어, 참아. 아니면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덮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은혜의 원리는 누군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잘못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 원리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가진 자가 내려놓음으로 시험을 풀어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사도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섬김사역이 열등하고 말씀사역이 가장 더 우월한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보자. 이렇게만 적용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는 지금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의 분란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지금 사도의 역할을 구분짓고 있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접대는, 구제는 단순히 섬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접대는 재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돈에 관한 이슈예요. 지금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죠.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11조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10에 10조를 하는 교회예요.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많은 캐시들이 플로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교사, 중보기도의 역할이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수억, 수십억을 내가 만지고 그거를 집행하는, 결정을 하는 역할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떤 게 세상에서 더 영향력이 있나요? 세상은 누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잖아요. 그게 더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에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곧 영향력이고 파워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는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물부 하죠. 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십은 큰 사람은 은혜의 원리로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렇다면 자기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혹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커졌을 때, 그런데 제가 만약 어떤 제 기득권과 권력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용수 집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은혜의 원리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김과 나눔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 진리는 은혜로운 관계라는 열매로 분별돼요. 이해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정치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게 됩니다. 입으로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해도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고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자존심을 부린다면 사마리아 성의 시몬과 자신이 무엇이 다른지 돌아봐야 돼요. 은혜의 원리는 자기를 비워 다른 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리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따릅니다. 그 진리를 따르죠. 형제들아 3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이게 왜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게 왜 세상에 없는 모습이에요?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정 운영과 섬김 사역의 담당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개입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나는 이제 스텝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후임자를 원로 목사님이 세워서 그걸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 후임자를 원로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에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 모든 결정들을 그냥 형제들에게 맡겨버려요. 분명한 가이드라인만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열매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박사, 전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진리를 아느냐,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참 진리가 그 사람을 트랜스포밍하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진리의 선포만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공동체가 세워져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멜로와 나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불만을 갖고 있던 헬레파 유대인들에게 이세들에게 아예 재정운영과 섬김사역의 모든 권한을 넘겨줘요. 재정을 짜고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익숙한 그거에만 몰입해 있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에만 몰입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역사하는 교회는 그것 자체로 복음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진리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공동체.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단단해져 있는 마음을 찌르며 죽어있는 양심을 깨웁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해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칭찬해요. 교회를 부러워해요. 교회를 알고 싶어해요. 왜요? 세상에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는 different kind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기이한 공동체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진리 가운데 은혜의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받던 사람들,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 학력이나 스타일로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찔려서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모양새가 그래서 불쑥불쑥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죠. 나랑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기준에 닿는지 안 닿는지, 내 상식과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찌르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우리 입술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에 맴도는 진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나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나요? 아니면 아직도 사마리아 성의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마저도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를 백날 나가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을 성령님이 이용당하지 않죠. 어떻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찔림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경험되고 있나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좋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던 청년이 교회를 좋아한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먹을 게 많아요. 인스타그램 보면 너무 많아서 진짜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너무너무 우리를 컨퓨징하는 게 많아요. 이게 기쁨이야, 이게 구원이야, 여기에 있어,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내가 깨닫는 진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매일 무너지지만 성령님이 나로 새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